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속한 것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재앙으로 사용한 기질이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 등장한다는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시하는 이 재앙이 궁극적으로 그냥 가축의 죽음에 과연 머물겠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는 사람 죽음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맛배기죠. 가축의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가축이 나가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맛배기고 정작 그 표적으로 노리는 것은 너 죽어. 너 이 여호와의 한 손맛을 볼래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냥 뭐 팔자 소가 이러니 운명이 이러니 뭐 그런 식으로 보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기게 된 원인은 뭐냐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그 여파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선악과란 나무가 안 심어졌으면 애초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심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정녕 이 과실을 따먹는 자는 죽으리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비록 오래 살았지만 왜 죽었습니까? 그걸 죽게 만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에 내포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쫙 펼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한 뜻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자꾸 살고 싶다고 자꾸 내댈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조차도 그 먼저 내가 살고 싶다 하기 이전에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느냐를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치우고 그냥 난 안 죽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걸 때를 쓸 게 아니라 너의 살고 죽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저 나가 살까 죽을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것부터 먼저 신경 써라 이 말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잠언서 8장에서 말하냐 하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저는 인간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는 감추어졌지입니다. 아무도 그게 그 자기가 같은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규정되어 있고 매여 있는 같은 피조물들은 구경들을 하지만 정작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은 구경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경할 길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순응할 때는 살고 순응 안 하면 죽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제 운행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신약에 가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그게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구약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이런 획기적인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살고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죽고 반대말은 선악과 안 따먹으면 산다.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음 이야기, 최초로 나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가족들이 죽는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자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호와가 뭐, 여호와 지 신이 뭐냐, 마 지가 뭔데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이냐. 상당히 금방지게 들리죠. 그리고 여호와 신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자기가 신을 붙은 모세지는 뭐, 모세지는 인간 아니냐, 지가 뭔데 함부로 그런 금방지 소리를 우리한테 하느냐. 야 무시하라, 무시해. 야, 그딴 소리 들을 필요 없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만큼 자기의 생명의 원천을 모른다는 뜻인데 그 생명의 원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옷이 안 되면 성경책 찾는 것도 귀찮아요. 제발 좀 자도록 좀 놔둬. 막 깨우지도 말고 막 그냥 막 쭉 서로 가는데 은혜 가는데 쭉 자도록 놔둬. 깨우지도 말고. 그런데 그걸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동생이, 어떤 자기 그저 집안의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억울한 걸 호소했죠. 예수님 왜 왔었습니까? 글쎄 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하고 제한테 돌아온 목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원래 장남은 꽃배리 가고 나머지는 차남이 가가는데 그 저 장남이 자기 목까지 내 목까지 준 유산을 다 들쳐갔으니까 이래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까? 제 형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제한테 돌아올 몫의 유산을 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기 딸은 이제 이게 이제 정의로움 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담을 했겠지요. 자기는 옳은 편에 서서 지금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투박스러워요. 하시는 말씀이 주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동생 보고 탐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탐심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야 동생아 너의 목숨 너의 생명도 네가 유산을 차지하냐 마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찾아온 그렇게 뜻을 갖고 찾아온 그 동생이 그렇게 티박을 주느냐 하면은 이 동생이 문제가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숨, 내가 생명, 내 인생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내 것을 더 키우겠다는 그러한 상식적이고 통념적이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때마다 새록새록 태어나는 겁니까?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거리기도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은 누가 주는가 이걸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이랑 이상해가지고 생명을 누가 주는가 생각 안 하고 일단 내 거야 이건 이미 내 것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뺏기 싫은 나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철학에서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신체가 있으면 그 신체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신체가 죽으면, 그 자기가 죽으면 자아도 과학적으로 따져서는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뭔 뜻이냐 하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 하면, 사람이 자기 몸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말이죠. 자기 아무리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건강해, 난 아픈 곳이 없어 하지만 실제로 가시 이빨이 아프다니 가시 찔리면 안 아프고 싶어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도 내 신체한테 얽매여 사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 내 몸을 내 몸뚱아리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커피는 내 커피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신체는 내 마음대로 못하,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동생은 그 근본적으로 예수님한테 왔으면, 예수님 왜 내 생명 어디서 왔습니까? 이래 물어야 될 걸 가지고, 예수님 지금 돈 빼기 있거든요. 돈 어떻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주제 파악,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기본 근본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그걸 탐심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하는 것은 너가 형보다 누가 잘 사는가, 형의 가사사를 뭐 언제 가져오냐, 현재 내 가는 소유가, 이 소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 소유가 곧 이꼴 소유가 곧 내 생명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나의 소유물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식인 줄 모르고, 너 형한테 상식인지 모르지만, 니도 뺏어가는 형은 그런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소유가 생명 되지도 않는다는 이 기본을 네가 아느냐 모르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처음에 그런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뭐야? 여호와 뭐 그딴 신이 있어? 여호와 뭔데? 이 가축은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소고 내 양이고 내 염소고 내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 안 보내면 네 거 죽어. 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소 죽고, 너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 가축 다 죽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내 것이라는 내 후손 내 아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는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착각해가지고 내 생명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 나온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차원에서 생명을 뺏어가고 어떤 차원에서 생명을 주십니까? 말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거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다음 이제 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건데, 여호와 뭐야? 여호와 뭔데 내한테 가섭해? 뺏기만 해봐라. 내 여호와 가만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자기 거라는 것을 고정된 상태에서는 전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거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똑같은가지예요. 그 뒷모습 보세요. 그 뒤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형하고 동생 관계가 아니고 이제 단독 관계입니다. 단독 혼자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잤어요. 낮에 막 기분이 좋아가 째져가지고 난리, 창고를 가득히 제가 거기 곡식을 놔두고 너무 포만감에 충만감에 즐거워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축배를 드는 거죠. 내 영혼아, 우리 걱정 없다 그지? 창고에 들어가 봐. 뭐 이건 뭐 몇백 년 살아도 될 엄청난 곡식을 쌓았으니까 내 영혼아 우리 편히 쉴까? 그럴까? 사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면 그 창고에 있던 그 모든 소유물이 다 누구시겠느냐? 바로 소용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나의 것이야, 원래 내 거야라는 이런 착각, 이런 오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죽는 게 뭐냐? 무엇은 끊어지는 겁니다. 땡, 틀렸습니다. 죽는 게 뭐냐? 말씀을, 내 목숨을, 내 욕심을 전제로 해서 죽는 게 뭐냐 하면, 내 목숨 끊어지기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맞는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목숨보다 말씀을 먼저 선행해서 물어봅니다. 죽는 게 뭡니까?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죽는 겁니다. 띵동댕, 그게 정답이죠. 말씀 밖에서 노는 사람,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 지금 노는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의 말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뭐 가축 몇 마리 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이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예,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봅시다. 예, 오늘 본문 이거는 보시겠지. 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기후 탓입니까? 습도 탓이에요. 예?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좋은 사료 먹였습니까? 그저 DJ하고 뭐 칼슘 이렇게 그러한 아주 고단백 그런 걸 사료를 먹여가지고 생생히 살았습니까? 이거는 기후 탓도 아니고 전자벽 탓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 사람을 죽고 살고 생명을 죽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같은 지역에 같은 좁은 공간에 야, 어째서 애굽의 가축은 다 나가 죽어 떨어지는데 왜 같은 공간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안 죽느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옆집에 애굽 사람 살고 이쪽이 히브리인들인데 같은 옆집에 사는데 저쪽은 죽고 저쪽은 안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분할 때 인물 보고 구분한다든지 그 사람의 뭐 목축을 키우는 기술 기웃이 뛰어나냐 기술이 뛰어나지 않냐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그저 물리학이 영광을 돌리고 과학이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물리학 과학이 아니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좋은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 했겠죠. 목사님 하는 설교를 이리 아주 고급으로 발달한 이 과학의 인터넷과 이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좋은 쪽으로 예, 좋게 생각해서 걔한테 예, 그런 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마이크 이거 없으면 그럼 하나님 안 살아 계십니까? 이건을 통해서 군받아야 됩니까? 오랜만에 바로 소리 한번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군 받아야 됩니까? 그저서 바로, 아, 바로 성님께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여기, 이거는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이거 마이크 차가 이리 와야 군 받으니까. 어, 야, 우리, 제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 말 자체도 금방진 말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게 인간의 죽음을 겨냥한다고 해서, 가축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인간 죽음인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나옵니다. 교회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라. 죽음의 근세가 그 무리한테는 손도 못 대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걸 깨닫겠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거는 음부의 근세가 간섭 안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위험천만한 하나의 체험주의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말씀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말씀, 그냥 뭐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새 언약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이 아프든 전병 거리든, 독감, 조류 독감 걸리든, 뭘 걸리든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잊지 마세요. 약속이 하나님이 스스로 제시한 그 언약,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확실한 언약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미 생명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 속에 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안 죽는단 말이 아니고 어떻게 죽어도 내 생명 됨은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욥에 나와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에 보면 분명히 마귀가 와서 욥의 생명도 노리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딴 것은 다 허락하되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하면 욥은 손대지 마라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어도 욥의 생명은 손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마태복음 저 우리 10장 할 때 했잖아요. 그때 그 우리가 얼렁 지나간 것처럼 보았지만 사실은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됐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셌다 이 말이죠. 참새가 팔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허락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진짜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기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 재산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곧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신학교 때 이 말씀 들을 때 그때 좀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니까 머리카락 한번 세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셔가지고 56개를 지금 허락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걸음을 세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발걸음 하나 둘 셋 넷 세를 것이니까 내가 장관사나 일본 이중으로 이중으로 빨리 안 들어봐 이중으로 일곱 갈때기 일곱 이런 막 지나가도록.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이중을 내가 이중을 공중 회중하다가 엎어지고 잡아주고 깨도 관계없이 머리카락을 세신다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머리카락 세기 때문에 학기란 말이 아니고 머리카락 몇 개를 빠지는 간에 너는 이미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하지 마세요. 이제 뭐 저 혼자 시험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고대의 말씀이 네가 사람 앞에 설 때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죽임으로써 가축을 죽임으로써 뭐를 살림으로써 가축을 살림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모세 선지자님 왜 그래요? 야 역시 우리가 참 착하죠, 그죠? 우리 가축은 안 죽었잖아. 이래 나오면 그 사람 또 그 가축 죽어야 됩니다. 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명세, 하나님의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자기가 자기한테 명세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그걸 모세가 믿었던 것 뿐이죠. 믿었던 것 뿐이죠. 어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아이디어 아닙니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양을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기가 자기한테 지키는 자기 명세여야 돼요. 그걸 믿음이 생겨서 그걸 믿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집은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간단한 원칙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행위를 믿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남겼느냐. 그 약속을 거기 이상해 믿으시고 거기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직접 하나님을 안 만나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면해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축복이라 이죠. 사람을 만났는데 내 생명 보존되었다. 그냥 깡패 만난 정도 아니고 살인강도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유지되더라. 세상에 이것보다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 이미 그 말은 이미 인간이 뭐라고 고소하고 뭐라고 나무래도 이미 하나님이 너는 산자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살아서 판정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 판사가 와서 너는 지옥 갈 놈이라 해도 그 말 그딴 그 비언약적인 그는 비보험적인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우리가 만납니다. 그 약속에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귀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악과처럼 죽고 살기는 우리의 운명, 이 운명이 뭐냐면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목숨이 제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것이기에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생명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